오늘은 역대상 20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부터 17장까지 다윗의 통치기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사건을 기록하였다면 역대상 18장부터 이제 오늘 본장 20장까지는 다윗의 대외적인 정복사업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승전보고라고 할 수 있는 암몬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역대상 19장에 이어서 암몬에 대한 다윗의 승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내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을 출정시켜서 암몬의 라빠를 함락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의 주체가 왕이 아니라 요압이 주체가 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0장의 이 본문의 내용들은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의 그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바세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역대기의 본장에서는 이러한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행했던 긍정적인 이 내용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의 모든 그 내용들은요, 다윗의 인생의 가운데 가장 큰 자신의 삶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세바를 범했던 것들, 또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였던 내용들. 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서 다윗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암논이라는 그 첫째 아들이 이복누이죠. 이복누이 다마를 또 취하는 그런 내용들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내용들이 사무엘상 11장부터 20장까지 쭉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가감이 생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절에 보시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윗은 그대로 있고라는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원래 왕이 출정하여서 이제는 전쟁에 대한 승리를 거두고 이것을 확인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잃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다윗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과감하게 생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내용들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행하였던 긍정적인 그 내용들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잘못된 기록들을 역대기 저자는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에 기인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을 통해서 기억됩니다. 역사가는 기록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기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역사가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그 본문의 그 저자가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부분들만 남겨두고 나쁜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감하게 생략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모든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승자 편에서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 내용들은 잘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역사가의 기록은 궁극적으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다윗의 죄악을 누락시킨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죄악 부분을 굳이 다루지 않아도 성경 역사 가운데 이미 사무엘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 내용들을 생략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망각의 힘을 의지하여서 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술을 계속 마시면서 잊기 위해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했던 그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갚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죄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에 마음을 쓰고 이렇게 오락에 빠지고 또 세상의 정욕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유지해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런 다윗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그 관점으로 이 죄악에 대한 내용들을 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다윗의 부정적인 측면을 생략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응에 기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관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가 쓰여져 있던 시점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또 이 역대기의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읽었던 첫 번째 독자도 바로 누구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첫 번째로 읽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시점에서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뼈아픈 징계를 경험한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혼란과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역대기 저자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시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으로 반드시 행한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응으로 상급을 기대하며 바른 여호와 신앙을 지니도록 건면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가호를 과감하게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다라는 것을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대지로 보면 역대기 20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보면요, 그들이 바로 이 다윗이 모두 키가 큰 자에게서 승리했다라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키가 큰 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거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홍수 이전의 네피림부터 사울 시대에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 또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가나안 모든 거인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신장과 능력과 같은 하드웨어를 신뢰함으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삶을 만족한 존재들이 바로 거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거인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런 거인족과 같은 세력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현대판 거인들이 있습니다. 만몬주의가 있죠. 또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과학을 또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현대판 거인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모든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대심을 격하시키고 자신들을 격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인족의 무기는 가공할 위력을 지녔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돈을 무시할 수 없죠. 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추구한 가치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인들은 늘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마땅히 정복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거인족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의하면 강력한 거인족과 그들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한결같이 요약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손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다윗이 의지하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삼손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들을 완전히 이제는 멸절하는 패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그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거인족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패퇴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승리는 평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영토의 승리뿐만 아니라 영향력의 확산도 가져왔습니다. 믿음 가운데 이제 거인족들을 무너뜨렸다가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승리는 다윗의 순종에 대한 상급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근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다윗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대판 거인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셔서 또 말씀을 순종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시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